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라마단 전까지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마단 시작 전까지 휴전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마단은 전 세계 이슬람에 있어서 한 해 중 가장 성스러운 시기로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4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라마단 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예루살렘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분명하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최근 팔레스타인을 향해 라마단 기간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나흘 동안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되던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7일 협상장을 떠나며 휴전 협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카타르와 이집트 등이 제안한 40일간의 휴전 협상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규모가 역대 최고로 확장됐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밝혔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8일 이같이 밝히며 정착촌 확장은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점령지에 이주시키는 행위로 이는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전임 행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이스라엘 정착촌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르크 최고대표가 최근 제출한 1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서안 내에 늘어난 이스라엘 정착촌 주택수는 2만 4,300채로 이는 지난 2018년 정착촌 상황이 감시된 이후 최대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정착민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충돌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안을 통해 인도적 지원 물자 전달을 위해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설치하라는 비상 임무를 군에 지시한 가운데 이 부두 건설에 최대 2달을 걸릴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군이 비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임시 부두 건설에 1,000명이 넘는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간과 관련해서는 몇 주, 최대 60일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미군 병력이 해안에 있는 미 군함에 있을 것이라면서 병력이 직접 상륙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임시 부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하루 최대 200만 명분의 식료품이 가자지구에 지급될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임시 부두 건설과 관련해 미국이 이 작전을 돕기로 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향후 이 작전과 관련해 구호품을 싣는 장소 중한 곳은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8일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흑해 곡물 수송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 기반해 전쟁을 끝내도록 최선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 측에서도 참석할 평화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열렸지만 이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 어떤 러시아 대표단을 볼수 없다며 모든 것을 막고 파괴하며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를 얻기 바란다며 이는 평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원이 8일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6개 세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무와 에너지, 법무, 보훈 등의 부처가 포함된 6개 세출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5표 대 반대 2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하원에서 통과된 6개 세출법안은 이번 상원 통과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6개 세출법안에 포함된 부처는 앞서 연장된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마감 기한이 8일까지였는데 이번 세출법안 통과로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머지 세출법안에 포함된 부처는 국방과 국토안보, 노동 등 쟁점이 많은 부처로 이를 부처의 임시지출안 마감 기한은 오는 22일입니다. 의회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선 그 안에 나머지 세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편 의회는 앞서 지난 1월 2024 회계연도 총예산 지출 규모를 1조 6,600억 달러로 정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자 김동철 목사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뉴욕 플러싱에 사는 김동철 씨 부부는 수시로 함께 외출을 한다. 돌아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다.
북한에 따라서 오니까 완전히 여기 보면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였구만. 이게 천국이지. 이게 사람 사는 곳이지 여기가. 저렇게 먹을 게 많으니 얼마나 여기 천국이.
북한 같으라면 저렇게 너무 다 도둑맞지.
다 도둑맞고 먹지.
똑같은 일상의 풍경이 날마다 새로운 것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일상이 기적이었던 곳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김동철 씨는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신학교를 다녀 목사가 되었고 청소 사업으로 아메리칸 드림도 이루었다. 그리고 2000년 그는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다. 중국 종교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 연길에 교회를 개척했다. 교인 수가 200에 이르자 그는 북한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나온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것이 계기가 됐다.
중국하고 또 북한이 달라요. 생활체제가. 같은 공산국가고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래도 중국은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하는 데고 여기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한 것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간 것인데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중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북한에도 내가 뭔가 중국처럼 노력을 하면 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죠. 오늘 그 저기 제 생일이라며.
내일이.
중국인인 아내의 친척이 북한의 고위층과 연이 있어 부부는 어렵지 않게 북한에 정착을 했다. 북한 정부는 외국인 신분인 그에게 북한 최초의 자유경제 무역지대인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투자 유치 위원장직을 맡겼다.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북한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중국도 이 그 경찰들이 그 외사에서 항상 나옵니다. 나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는 되는데 저기 들어가 보니까 저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밀착해서 감시를 하고 마치 이제 나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안내가 아니죠. 내 손과 발을 완전히 다 묶어놓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을 해보니까 정말 이 체제에서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돼서 몇 번이고 망설였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 사회를 조금 더 지켜보고 또 내가 좀 배우면 아무래도 이익이 있을 것 같다. 내 활동에.
그는 미국에서 모은 전 재산 280만 불을 투자해 5층짜리 건물 3동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전용 호텔을 지었다. 거기에 무역업까지 하면서 사업가로 잘 나가던 어느 날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그에게 접근을 해왔다.
일단은 한국인이고 또 미국인이니까 그래도 북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이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이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또 내가 파악해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요청을 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그러한 그 첩보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군사에 관련한 것인데 이제 과학자들 이 사람들의 그 실력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뭘 만들었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게 얼만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위성이나 이런 정찰 기구로서는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휴민트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제 북한에서의 삶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전에 몰랐을 땐 내 할 일만 하면 됐는데 벌써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보는 모든 관점은 달리 봐지는 거죠, 지금.
북한의 실상을 보다 깊숙이 알게 되면서 그는 안정된 직위를 이용해 또 다른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 가서 그 제가 그 식량을 갖다 주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같이 내 우리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기념 사 거기서 찍은 거예요. 누구나 이게 어떻게 인민 평범한 사람들 집에 외국인이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허락 없이는. 그러나 저는 뭐 허락이 없어도 내가 인솔하면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예.
사업차 해외를 드나들며 식량과 구호물품, 의약물품들을 들여온 뒤 담당 기관에 보내는 대신 직접 일반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처음에는 다 저 협조국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동포에다가 줘가지고 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거기 시민들한테 하나도 안 가고 쟤네 팔아먹고 또 쟤네 자식들 면목을 내서 다 논아주 가니까 우리 목사님 그거 알고 아 이거는 아니다 하고 소리 저래 직접 댕기면서 제가 같이 댕김 차에다 싣고 댕김 집집이 다녔지요. 그거 한 가지 제가 걱정했지요. 이건 안 이러다가 부들기면 신고 들어가면 북한은 그래서 저래 오래 사업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애를 걱정했어요.
부부가 살면서 겪은 북한은 차마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었다.
선봉 쪽으로 폭탄 같은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돼서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졌는데 집이 자기 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초상화를 몸에 안고 나온 것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걔는 갑자기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진이 어디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비에 젖거나 손실되면 안 되니까 그동안 뭐 쭉 살아왔지만은 저런 걸 처음 이렇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하고 봤을 때는 정말 그 자괴감도 그런 자괴감이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이 낮은 선봉을 위해서 이게 일을 해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정말 인간으로서 분개하는 거 물론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날처럼 붕괴해 본 적이 처음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 부모를 살려야지 초상화가 왜 필요하냐.
북한에서 산 지 14년 만에 부부의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당신과 가까웠고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불려갔거든요. 다 불려가고 거기 한 사람은 정무 소속이 됐거든요. 내 생각은 죽인 것 같아요.
안 보면 죽은 거죠.
뭐. 죽은 것 같아요. 무슨 내동이었던가 뭐 받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보위부에 끌려가 취조를 받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은 감시를 하는 동안 상당한 증거자료를 축적해 놓은 상태였다.
분명히 잘못된 건 분명하게 이제 알았는데 내가 이미 이렇게 된 거는 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는 간첩죄와 체제 전복 혐의로 노동 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강제 노역소로 끌려갔다. 그러나 고된 강제 노동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식사라고는 풀기 없는 밥 한 덩이와 된장국, 절인 무 세 조각이 전부.
땅을 파다 보면 벌레 같은 거 나와요. 군뱅이 같은 거, 시태이한 거 이렇게 구부러진 거. 그거 먹습니다. 난 그거 정말 이게 사람 눈이 뒤집히니까 다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난 이렇게 배고픔이 인간을 치사하게 만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벌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그 사람, 내가 봐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장관이 방북길에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그 중에 김동철 씨가 있었다. 미국에서 애만 태우고 있던 가족이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뜻밖의 인물로부터였다.
아버지 풀려나는 그날, 전날에 화이트 하우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그 뭐더라, 그 대통령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걸 진짜 거짓말로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님이가 우리하고 통화할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대통령님께서 진짜 우리 저하고 통화하면서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덮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워싱턴 비행기에 내리면 진짜 우리도 보고 싶다고 대통령님이 그러셨거든요.
비행기가 워싱턴의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제일 먼저 그를 맞아준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내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대통령은 그 일을 하는 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눈물이 났더라고요. 정말 미국인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때 내가 느껴진 거예요.
운전하고 우리 옆에 앉아 갈 때는 진짜 아빠를 만나면 진짜 무슨 말부터 할지 그런 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아빠 보면 눈물 날 거라는 그런 생각 들었는데 있잖아요. 아빠를 딱 보는 딱 그 순간 멍하더라고요. 진짜 늙은 할아버지가 머리는 진짜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머리를 완전 깍두 길어서 그 자른 거 있잖아요. 그 머리를 그렇게 자르시고 환자복을 입고 얼굴은 하얗게 찔러갖고 멍들어져갖고 저를 보고 있는 그 아빠가 진짜 아직도 지금 눈에 새롱새롱 거립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 그의 극적인 생활과 북한에서의 경험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네네. 그들도 이 바깥 세계를 봐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러나 평양에 관광이 들어오고 뭐 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몸집 발짓 다 보죠, 지금. 보면서도 그들은 느끼지. 아, 바깥 세상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는 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인터뷰 때 한 자리에서 5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시켜놨던 밥이 다 식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포장해서 가지고 나갔거든요. 이 정도로 약간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17년간 그가 겪은 일들은 외부의 시선 앞에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는 북한의 실상이었다. 그러나 그 민낯을 들여다본 대가는 컸다.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 네, 이게 다 두들겨 맞아갖고 이렇게 다 이게 구부러진 거예요. 이거 봐요. 이게 다 그때 당시에 뭐 구두발로 짓눌려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어떻게 뭐 요구대로 안 되면 분풀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무슨 뭐 몽둥이가 됐든 주먹이 됐든 그걸로 자기들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 구타를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물고문 하는 거죠. 이제 이 물고문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순간순간의 그 살인적인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겪어본 사람은 두렵다, 무섭다 이게.
고문과 강제 노역의 후유증이 끝이 아니다.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마음의 짐도 함께 얻었다.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주민들, 인민들을 봤잖아요, 생활.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왔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그냥 허겁지겁 도망 나오듯이 팽개쳐놓고 도망 나온 그 자체가 너무도 안타깝고 괴롭다 이 말이죠. 저걸 더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못 도와주니까 그냥 결국은 저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나만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죄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요즘 새롭게 시작한 것들 중에는 유튜브 방송도 있다.
탈북자.
오케이. 네. 레디 큐.
김동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아, 네. 본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레디 큐.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목사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17년간 생활하고 우리 아버님 이제가 좀 한번 생각해봅시다.
북한에서 최장기간 억류 생활을 하다 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김동철 씨. 이제 그는 숨겨진 그 땅의 이야기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한다. 그것이 기적처럼 되찾은 자유의 힘을 가장 자유답게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가 속마음이 뛰어가지고 지금은
체제는 상당히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기는 이미 권력자가 하나잖아요. 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죠.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대단히 단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속은 이미 다 모래알이다 이 말이죠. 다만 어떤 권력이 없고 기회가 없고 총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끌려가는 것이지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반드시 모래알로 흩어지게 말아버립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 정말 이 바깥 사람들이 아직 북한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실상과 실체를 얘기해 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증언해 주고 싶다는 거죠.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탈북자 김동철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영상 씨는 평양을 지나 남포로 향했습니다. 사촌 오빠네 집으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지만 그녀에게는 신락 같은 한 줄기 빛이었는데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감리 여기서 안전원들이 다니면서 평양시는 우리 것도 사람들 지나가면 나라망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양시 못 들어가게끔 다 내려놔요. 증명서 없는 사람들은 다 내려놔요. 근데 한 번은 어떻게 내가 문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 막 어떻게 수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을 탁 지나갔어요. 그렇게 가지고 그 남포라는 데 계시거든요. 거기 내려서 제가 진짜 한 발 한 도듬 찾아갔어요. 우리 그 사촌 오빠네 집에. 그 오빠가 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내가 그 오빠를 좋아하고 그 오빠도 너무 날 사랑해주고 이랬으니까 또 거기 찾아갔어요.
긴 여정 끝에 그녀는 무사히 사촌 오빠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농촌이니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주집처럼 우리 구조는 그 기아집 같은 막 그런 집을 지주집이라고 했어요. 그 집이 너무 큰 기아집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큰 어머니랑 다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곧 넘겨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문도 두드릴 힘이 없어서 돌멩이 주고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데 밤에 두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샜어요. 밤에 새고 다 완전 멀거리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아침에 막 이렇게 두드리니까 사촌 형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더니 막 놀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뛰들어가서 우리 오빠 보고 저기 거지 왔는데 가서 좀 쫓아내라고 무섭다고 막. 근데 우리 오빠가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왜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왔는가고 다른 데 가보라고 조금 밀어내는 거예요.
사촌 오빠는 38kg까지 야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오빠 이름을. 누군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는 간 거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름이 강독수였어요. 큰어머니 이름이 강쾌수고. 나 독수 딸이라고. 그랬어요. 나 독수 딸이라고. 우리 그 사촌 오빠는 이렇게 고지가 돼서 귀신처럼 하고 나타났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허튼 소리 하는가고 자꾸 가라 하는 거예요. 아, 나 막 속상하지. 나는 그러면서 내가 다 불렀어요. 우리 오빠는 누구고 그 사촌 오빠네 그 가게도 다 되고 언니 이름도 다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고 우리 오빠가 나를 이렇게 훌 안아서 데려가더라고요.
드디어 그녀를 알아본 사촌 오빠는 얼른 영생 씨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을 나온 지 몇 달 만에 깨끗이 씻고 또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형님에게는 눈칫밥을 먹어야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우리 형님 보고 자 몸 좀 씻어주고 옷 좀 갈아입히라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두두두두 거리더라고요. 한심하죠. 그 형님도 자기네도 먹고 살기 그때는 힘들잖아요. 권하는 시기니까. 근데다가 자식이 소외예요. 우리 오빠네 조카들이. 그런데 글쎄 나까지 와서 깨부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뭐라고 막 말하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자가 어떻게 진짜 아닌게라 뭐 빵빵 나가던 애 아닌가고 저렇게 대사니 어죽했겠는가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막 모욕시켜주고 뭐 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뭐 막 이렇게 닭이람 잡아서 주더라고. 야, 그렇게 해서 그 집에 한 달 반 있었어요. 한 달 반.
그렇게 꼬박 한 달 반 동안 영생 씨는 사촌 오빠네 집에서 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더는 이곳에서 지낼 수 없었죠.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너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완전 살이 이렇게 탕탕 붙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땡땡 붙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기운이 나더라고요. 근데 붕 거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달반 지나니까 좀 곱기도 하고 막 사람 형태로 찾아가니까 우리 형님 더는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설이 다 둥둥 듣잖아요. 가고 우리 형님 인상 보면 내가 다 알지. 아, 나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오빠하고 그랬어요. 오빠 나 이제는 걸음도 걸을 수 있으니까 나 집에 가겠다고. 너 집에 가면 어쩌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집에 가야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나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어쨌든 좀 몸 좀 이렇게 추워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두루두루두루 여빗돈도 막 이렇게 싸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도시락도 다 싸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태워줘서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다 서고 다니까 집에까지 가니까 열흘 됐어요.
그렇게 영생 씨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탈북민 영생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부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다섯 번째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UPenn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은 300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에 학부생만 무려 만여 명에 이르고요. 12개의 대학원에 만 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종합사립대학입니다. 이 교수진은 얼마나 되는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에게 들어보시죠.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는 연구 교수진이 약 4,600명으로 학생당 교수의 비율은 6명당 1명꼴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에 더욱 정진하는 포스트 닥터가 1,200여 명, 이들을 지원한 연구 지원 인력만 해도 2,50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년 학사 운영 예산이 9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자 연구소라 하겠습니다.
네, 유펜은 도시와 대학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대표적인 도시형 캠퍼스로 꼽힙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가 소개하는 유펜의 캠퍼스 풍경입니다.
예일대학교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형 캠퍼스 중에 하나인 유펜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진 웅장한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캠퍼스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유펜이 있는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크고 펜실베니아 주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연구소들이 들어있으며 교수진이 아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공부에 전념하면서 아울러 도시의 문명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배운 지적자산을 지역사회에 헌신하기 위해 캠퍼스 안에 있는 300여 개의 자원봉사단체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유펜에 재학 중인 학생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are a lot of best things about Penn, but one of them for sure is the fact that we have a really great balance of.
유펜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꼭 하나 꼽으라고 하면 유펜은 학문과 사회성의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는 것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학생 조직이 존재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기도 쉽고요. 소외된 느낌을 갖게 되는 일이 별로 없죠. 또 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매우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기 충분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면 유펜은 특히 미국의 의과대학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대학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파리 왕실 의과대학과 이탈리아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다 귀국한 미국 식민지 대륙 최초의 의학 박사였던 존 모건을 주축으로 해서 1765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의과대학원이 설립됩니다.
유펜은 또 오늘날 대표적인 연구 중심형 대학으로 꼽히는 학교입니다.
예, 1872년 찰스 스틸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유펜은 캠퍼스를 현재의 부지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도전 정신과 창조적 사고 방식이 다시 한번 일궈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캠퍼스 주변에 수없이 많은 연구기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대학원 체제도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학문을 다루는 인문대학원과 또 전문대학원으로 법과대학, 공과대학, 치과대학, 왓슨 경영대학, 수의과대학, 교육대학원들이 들어서면서 유펜은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에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특히 유펜이 실용과학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한 업적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엄청난 전쟁 관련 연구 기금이 대학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이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연구 활동이 캠퍼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근대 문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전시체제 하에서도 연방정부, 주정부,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중심대학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은 연구기금 덕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펜은 이 연구기금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며 해외 이바지한 업적의 큰 학교입니다. 유펜 최고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근대 전자컴퓨터의 선구자였던 진공광으로 작동하는 이니엑 전자컴퓨터 시스템이 1946년 유펜 공과대학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무게만도 30톤이 넘어서 거인의 두뇌라고 불렸던 이 최초의 컴퓨터 시스템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각종 첨단 과학기술의 원동력이 됐다고 해요. 또 컴퓨터 운영 시스템에서 영어가 주 프로그램의 언어로 사용되는 걸 가능하게 했던 코볼이라는 프로그램도 유펜의 대표적인 연구 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의 신입생 지원 현황과 선발 방식,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살펴보겠습니다.
펜실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교과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취를 이룬 학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취라는 것은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교과 목표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이수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펜의 전통과 가치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지적인 호기심이 높으며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홀리스틱 입학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홀리스틱 입학심사란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나 SAT 같은 표준 시험 성적도 중요하고 최종 선발 단계에서 대학의 전통과 유산을 이을 수 있는 전인적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펜도 학생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입학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재정 능력이 부족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형편에 맞춰서 대학 측이 100%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펜은 또 다양성을 매우 중시하는데요. 아이비리그 학교들 중에서는 외국인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펜은 또 55% 이상이 여학생들이라고 하네요.
입학 정책에 있어서도 신입생의 40% 정도를 유색 인종으로, 14%는 자신의 가정에서 최초로 대학에 다니게 된 학생으로 안대해서 불우하고 힘든 여건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열심히 고등학교 시기를 지낸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기회를 주고 있는 대학교가 바로 펜실베니아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펜이 배출한 인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유펜 경영학부 왓슨스쿨을 나왔습니다. 또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 또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도 유펜 출신입니다. 유펜은 또 30여 명의 상원 의원과 40여 명의 주지사를 배출했고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기업인 워런 버핏 등 유펜이 배출한 억만장자도 20명이 넘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통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만나보실 여성은 미 남동부 조지아주 릴번시 최초 흑인계 시의원이자 릴번시가 속해 있는 귀넷 카운티 최초의 첫 아시아계 시의원으로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윤미 햄튼 전 시의원입니다. 윤미 햄튼 시의원은 한국 경기도 의정부에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10살 때 고아원으로 보내진 후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햄튼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릴번시 시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할 당시 지역 언론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에 릴번시가 피부색, 인종, 출신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기가 끝난 지금도 지역사회 내 소수 인종에 대한 불평등과 정체성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윤미햄튼 전 시의원과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윤미, 김윤미였었고, 제가 입양해서 미국에 왔을 때는 윤미 버틀러, 결혼해서 우리 남편의 이름으로서 윤미 햄튼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결혼한 지 31주년 거지단대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조지아에 왔어요. 이 릴번에서는 제가 25년 살게 됐어요. 릴번에 2년 전에 제가 시의원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시의원이 되시고 싶었던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13살에 입양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와서 힘들었던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도 가고 이런 저기 immigration office, social security office 그런 자주 갔었거든요. 2019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신청하셨어요. 이 투표할 때 사람들이 안 나간대요. 왜냐하면 이 understanding을 못하니까 amendment 같은 게 좀 어려운 말, 그 정치 말을 모르니까 그냥 안 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할 수 있게 우리가 signature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200 몇 개 signature를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시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래서 아니요, 제가요 미용실 같은 데 다녀가지고 당신같이 안 생겼어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 signature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억지로 줘요. 그래서 제가 받아온 거야. 그래서 하라고 해달라고 하신 분이 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시운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래. 그래서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지난해 11월에 재선을 시도하셨다가 이 100표가 모자라서 의석을 내주셨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시의원 기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티 미팅도 가고 막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 동네 여기에 엘리먼트 스쿨이 있는데 버스가 나갈 때마다 행길, 빨리 다니는 행길로 나가니까 좀 데인저스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있는 시장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을 다른 데로 만들어가지고 시그널 라이트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저쪽 건너편 동네도 세이프티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브라이슨 후드 로드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원했던 거 하고 저는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보는 게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와요. 저도 모르게 시원 되니까 더 많이 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2년 동안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되시기 전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83년도에 간호과를 나왔어요. 이제 저의 입양하신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다가 결혼해서 이제 여기 와서 나중에 저기 의사 선생님 오피스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00년에 저의 딸 낳고 집에서 엄마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봉사 여기저기 그래서 매일 나가서 사람들이 도움을 신청하면 제가 갔었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엄마로 자녀를 돌보시고 또 지역사회 이곳저곳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신 시간이 시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인사회하고 교류가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건가요?
주로 이 한인 거기서는 저를 몰랐어요. 저를 보면은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하면은 저보고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합니까? 그래서 저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은 아니요.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아니 저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이 안 보였는데 왜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못해서 저요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말 잘합니다. 그래.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되니까 제가 처음으로서 흑인으로서 시에서 시의원이 됐대요. 그리고 또 이 군의 카운티에서 제가 처음으로 동양인으로 뽑혔대요. 나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희술가 됐다고 했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한인들이 한인이 시온이 됐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때서부터 저를 따뜻하게 인브레이스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도 한국말 못하고 미국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을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좋아해. 한국이 나의 고향이고 우리 엄마가 한국피가 제가 한국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겉은 한국 사람 아니지만 속은 더 한국 그 풍습이 더 있어요 저한테는. 한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 인터내셔널 친구들이에요. Chinese, Vietnamese, 다 Asian, 아니고 이제 흑인들도 있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럼 언제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셨을까요?
저요. 한국 음식. 그리고 저기 어렸을 때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어른들 이름 부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른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요. 네,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 또 제가 2017년에 한국을 가게 됐어요. 그 어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 고향 생각이.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제가 생긴 게 미국인이고 또 미국인에 대해서 많이 저기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풍습이 아직도 요 안에 있어요.
어릴 때 기억이 아직 생생하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요. 이 동네 골목 같은 것이 아직도 있어요. 내 머리에. 그리고 우리 나의 집이 맨 끝에 동네에 있어가지고 뒤에는 논하고 밭하고 개울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모가 꼭 나보고 유미야 가서 미꾸라지 잡아와. 그러면은 동네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미꾸라지 잡아오면은 우리 이모가 매우게 추어탕 해서 동네 사람 다 같이 나눠 먹고 또 저는 60년도에 태어났거든요. 1960년.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모, 삼촌하고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전쟁 때 피난 와가지고 고생하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 어렸을 때니까 저는 그냥 할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서 그 얘기하는 걸 조금 들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아로마 멤버
네. 시의원에 당선되셨을 때 지역 한인 언론들이 그 성장 배경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뤘던데요. 몇 살 때 입양이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고아원을 10살 좀 가서 13살쯤 온 거예요. 근데 저 입양하신 아버지는 흑인이었었어요. 어거스타 조지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저기 한국 전쟁에서도 싸우셨고 또 베트남 월드 싸우셨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제대하시고 미국 컴퍼니인데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한국 분하고 결혼하셨고 그 당시에 아기를 입양했었어요. 그때 또 한 아이 더 입양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제 입양하신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지만 우리 입양하신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입양하기로 했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입양하신 어머니하고 싸우면서 나를 입양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당시에 저를 무지한 미워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제 식모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매일 맞고 매일 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콩쥐팥이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네.
현재 연세가 이 60대 초반이신데요. 미국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하이스쿨 다닐 때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믹스잖아요. 다이버스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은 내가 필리핀 사람인 줄 알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차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자메이카 사람은 또 내가 자메이칸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종차별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 낄 수가 없고 이쪽에 낄 수도 없고 그래서 혼혈인들이 거기에서 프로블럼이 많아요.
네, 이 아시안하고 비아시안 혼혈을 핫바라고 하던데요. 최근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핫바 데이도 생겼다고 하죠?
작년에 LA에서 혼혈원과는 핫바 데이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5월 19일 날이 핫바데이가 됐어요. 우리가 너무 저기 차별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혼혈인들은 지금 그룹이 핫바 네이션 원이라고 우리가 있어요. 그는 이제 혼혈인들이 같이 이렇게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주로 보면은 이 한국하고 이렇게 베트남 그런 우리 혼혈인들은 주로 이 veterans 자식들이 많아요. 군인 아버지들이 많아요. 예.
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연설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아, 이런 다양한 삶의 얘기를 담고 계시기 때문에 아, 미국의 이민자들한테 자아 정체성, 또 인종 다양성, 또 평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니까 이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해요. 백인, 흑인, 그 다 우리가 인종인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봅니까? 우리 이 동네에 집이 한 70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저걸 만들었어요. Directory, Neighborhood Directory 해가지고 다 이름하고 address하고 이름하고 phone number하고 email.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메일 딱 보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돕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Neighborhood International Day도 시작했었어요. 이 각가지 나라의 음식을 해서 우리 마당에 모여서 서로 음식 쉐어하고 이번에 청소년 그 리더십 포럼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한 말은 팀워크가 얼마나 important 하는지, collaboration이 서로 돕고 하는 게 얼마나 there's more power in teamwork.
네, 자, 시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또 하라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의 제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람들이 아무리 하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걸 정말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보고서 응답을 받으면 그때 해요. 그래서 이번에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끝으로요.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여러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저기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 기밥 안 하면 다른 사람 같이 달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이루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만약에 일이 안 되면은 it's okay.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ves. Those are the so important thing to me. And always be.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적 고아로 입양아로 미국 이민자가 된 윤미 햄튼 전 시의원. 자신이 지나온 어려운 시간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딸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자신에게 솔직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주실 거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여행시 우먼톡으로 유미 햄튼 전 조지아주 릴번시 시의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BOA 방송은 B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B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를 통해 BOA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라마단 전까지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마단 시작 전까지 휴전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마단은 전 세계 이슬람에 있어서 한 해 중 가장 성스러운 시기로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4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라마단 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예루살렘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분명하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 라마단 기간 동예루살렘 알 아크사 사원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나흘 동안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되던 휴전협상에서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7일 협상장을 떠나며 휴전협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카타르와 이집트 등이 제안한 40일간의 휴전협상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규모가 역대 최고로 확장됐다고 유엔 인권대표가 밝혔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체교 대표는 8일 이같이 밝히며 정착촌 확장은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점령지에 이주시키는 행위로 이는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전임 행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이스라엘 정착촌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투르크 체교 대표가 최근 제출한 1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서안 내에 늘어난 이스라엘 정착촌 주택수는 24,300채로 이는 지난 2017년 정착촌 상황이 감시된 이후 최대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안을 통해 인도적 지원 물자 전달을 위해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설치하라는 비상 임무를 미군에 지시한 가운데 이 부두 건설에 최대 두 달이 걸릴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군이 비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임시 부두 건설에 1,000명이 넘는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간과 관련해서는 몇 주, 최대 6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미군 병력이 해안에 있는 미 군함에 있을 것이라면서 병력이 직접 상륙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임시 부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하루 최대 200만 명분의 식료품이 가자지구에 지급될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임시 부두 건설과 관련해 미국이 이 작전을 돕기로 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8일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흑해 곡물 수송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 기반해 전쟁을 끝내도록 최선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 측에서도 참석할 평화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튀르키예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열렸지만 이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 어떤 러시아 대표도 볼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을 막고 파괴하며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를 얻기 바란다면서 이는 평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군 당국이 9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47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을 통해 올린 글에서 로스토프 지역에서 41대,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3대, 쿠르스크 지역에서 2대, 벨로그르에서 1대의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로스토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한 러시아군의 중심 지역입니다. 바실리 골루베프 로스토프 주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구조 대응이 부산을 당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만 스타로보이트 주지사도 사회관계망을 통해 올린 글에서 도시에 있는 의료원이 이번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향해 무인기를 통한 거센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3월 9일 일요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